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 땅에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절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은 역설적이어서 그 결여의 상태가 오히려 삶의 의미를 더욱 충만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인간 삶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절망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더욱더 놀라운 가능성과 희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믿음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다가올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이 대림절 첫 주일,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두 토막으로 나눠진 이 말씀이지만 하나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과 그 태도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앞부분에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의 정신을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랑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깨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절은 역사상으로 아주 유명한 그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사상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 사상가로 꼽히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그 회심하게 만들었던 그 기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치 노래와 같은 그 아이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어라, 읽어라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침 곁에 있는 성경을 펼쳤더니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이상 다른 말씀을 읽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이 말씀으로 곧바로 평안의 빛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찼고 모든 의혹의 그늘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극적인 깨달음이나 회심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깨달음의 방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음으로서 결단에 이르도록 촉구하는 말씀, 바로 뒷부분입니다. 이 말씀과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랑을 역설하는 말씀, 그 앞부분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동시에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이 로마서는 후대에 편집된 책이 아닙니다. 편집된 책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직접 일필히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되게 써나간 그런 책입니다. 그런 편지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토막의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속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때가 가까웠고 따라서 깨어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과 율법의 완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토막난 두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연속되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의 몫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난주에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기해도 좋습니다. 정욕을 채우고 육신의 일을 꾀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수양이나 경건 생활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면 무너져 내리고 마는 삶의 방식 또는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질 수 있는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사랑이 빠지면 무의미해집니다. 해도 해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게 그것은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든 영원한 갈구의 대상이 되고 그러기에 모든 사람의 진정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가장 불가해하지만 인간 삶에서 가장 긍정적인 가능성, 가장 적극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표준 새번역 개정판의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공동번역 성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느낌입니까?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빚을 지지 말아라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뜻을 깊이 헤아려 보면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굳이 공동번역 성서 번역물을 인용한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도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 갚아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데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동번역 성서를 따르면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세진 모든 이들에게 그 신세진 것을 성실히 다 갚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차원의 의무일 수도 있고 도의적, 내지 도덕적 차원의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한 그 삶을 살아가는 데서 그 의무를 우리는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진정한 초점은 우리 인간들의 어찌 보면은 운명적인 삶의 한계, 그 운명적인 어떤 삶의 범위를 밝혀주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 아무리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빚, 바로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법적이나 도의적인 의무 내지는 그 빚은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갚을 기회를 잃었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은 또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아무리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가해하다고 그랬는데 대체 이 사랑의 빚이 무엇이기 때문에 갚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 또는 이른바 애정의 차원만은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굳이 이 사랑을 나타내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건 뭐 세 가지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되게 잘 알고 있는 에로스와 아가페 이 개념이 구별되는 까닭, 구별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욕망하는, 끊임없이 욕구하는 에로스. 그것이 아니라 항상 꺼지지 않는 아가페. 그 의미가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에 빚진 삶은 나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나 아닌 타인의 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인간이 더불어 서로 얽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현실을 말합니다. 너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나, 그런 인식에 이르고 바로 그 인식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사랑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 삶은 해도 해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에 빚진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삶의 모든 관계에서 덕을 입은 것을 일대일, 그야말로 일대일의 차원에서 하나하나 다 갚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물건이야 돈으로 값을 치를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받은 생명,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누리는 안정감, 평안함,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으로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흔히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은 효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갚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진정으로 다 갚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돈으로 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는 물건값 역시 다 과연 다 치렀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다 치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건값을 치를 때 우리는 단지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사회적 평균 비용만을 치를 뿐입니다. 어떤 노동자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쏟은 심혈과 정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 안에서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 원료를 캐내온 자연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투여된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평균 비용만을 치른 채 우리는 값을 다 치렀다고 그렇게 안의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의무, 내지 빚은 1대1의 차원에서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현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웃에게 빚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간을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희망을 말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다른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그 어떤 목표로도 대체될 수 없는 사랑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내 곁에 형제, 자매와 이웃 또는 그 어떤 타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몫을 다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나 목표 달성에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표류해야 할 까닭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성패를 판가름한다면 판가름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밥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듯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조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을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에는 한계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실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산다면 언제나 우리는 빚진 느낌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거기에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느낌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따뜻하고 우리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따뜻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실은 그러기에 인간 삶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오히려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놀라운 인간의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49년 전,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 전태일이 모든 노동자들의 아주 단순한 권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그때 구호가 뭐였을까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일요일은 쉬게하라. 노동자도 인간이다. 기계가 아니고 인간이다. 이런 구호를 외쳤을 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서 그 삶의 기록을 추적해 보니까 전태일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한테 대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었더라도, 대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었더라도 내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양식 있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장기표가 달려갔고, 조용래가 달려갔고, 문익환 목사가 달려갔고, 박형규 목사가 달려갔고, 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채무의식의 발로입니다. 내가 바로 저들에게, 전태일에게 빚지고 있다. 내가 이 땅에, 내가 지금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도 못한 그 임금을 받으면서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들의 삶에 빚을 지고 있다 하는 그 마음의 발로였습니다. 그 의식은 연대의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가장 역동적인,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역동적인 한 시기를 맞이할 수 있었고, 그만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그 의식, 일종의 채무의식이 살아있고, 그래서 서로가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살아있는 교회, 사회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또한 건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 기사를 보면서 모골이, 그야말로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주간 11월 21일자 경향신문의 일면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200명의 명단을 실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향신문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달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SNS에 올린 걸 통해 보면서 저도 전율했습니다. 근데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그 이름과 죽음에 이른 사연을 빽빽히 1,200명 그 사연을 기록했습니다. 죽은 사연이 뭘까요? 떨어짐, 끼임, 깔림, 뒤집힘. 여러분 한번 상상을 보십시오. 며칠 뒤에 작가 김우는 깜짝 놀라서 특별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간다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약육 강식하는 식인 사회의 킬링필드이다. 제도화된 약육 강식이 아니라면 이처럼 단순하고 원시적이며 동일한 유형의 사고에 의한 떼죽음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방치되고 외면될 수는 없다.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하며 환기시켰습니다. 26일부터 나오래. 한 달에 이틀은 쉬어. 급여는 150만보다 조금 높아. 6개월에서 1년 정도 부사수하다가 사수하면 300만원부터 시작한대. 이 말을 끝으로 지키지 못한 약속의 그 주인공 이야기, 그 이야기를 환기시킵니다. 작가 김우는 탄식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두고 수없이 좋은 말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해법이 수없이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 통용이 되지 않는다. 암만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그 해법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고 아이고, 맨 끝 문장이 그렇습니다. 통곡으로 그 칼럼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작가의 말에 다시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화려한 조명을 받는 대중스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사회, 그렇게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실상입니다. 이런 사회에 채무의식이 있고 연대의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현실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익히겠습니까? 갚아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갚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하는 삶. 바로 그 삶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삶의 기운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기운을 세상에 펼쳐갈 뜻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 진실을 깨닫고 그 진실이 함축하는 그 뜻을 이 세상에 이뤄나가는 데 지치지 않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